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산자의 땅에 발을 붙이고 코로 호흡하며 하루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가정을 끌어가고 사업체를 끌어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인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모였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눈물 흘리는 분, 또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 하나님 잘 지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요. 벌써 가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면서 참 고맙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믿어지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거 아세요? 한국에 큰 장로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통합적 합동적 말고 그 이전에 기장이라는 곳하고 예장이라는 곳하고 이렇게 두 개가 딱 갈라졌습니다. 1950년대예요. 50년대.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창세기 1장의 해석 문제로 갈라집니다. 창세기 1장의 해석, 그럼 뭡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한쪽은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한쪽은 그렇습니다. 그쪽을 주장하는 팀들은 나가서 기독교 장로계라고 기장이라는 곳을 이렇게 했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쪽은 예수교 장로계라고 그래서 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장은 예수교 장로계하고 또 통합측하고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런데 1950년대에 이거 과학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있고,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반복해서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 세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 이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뭐 부활 이런 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됐는데 또 하고 하니까 증명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측 목사님들과 기장측 신학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기적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과학으로 어느 날인가는 다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후 그리고 루아흐라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지금 우리 지혜로는 모르는 것들도 어느 날인가는 과학적으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었고 한쪽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튀쳐나가서 찢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창세기는 설화, 뭐 신라시대 때 뭐 누가 뭐 아래서 뭐 당군 신화에 보면 누가 어쩌고저쩌고 뭐 마늘을 많이 먹고 이러다가 미령 곰탱이가 뭐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럽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몇 장 하나 그러면요. 창세기 9장, 10장, 11장, 12장. 그런데 퍽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누구까지 만들었습니까?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사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때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막 최고로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은 몽땅, 부동산 몽땅 자기 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아주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은 죄를 짓잖아요. 성도님들,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때 뭐를 깨달으셔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그걸 따먹더라고요. 여자가 따먹고는 성경말씀 가만 보면은 남자한테 줬더라고요. 남자가 그거를 받아 먹더라고요. 또 그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어떨 때는 보면은 힘도 세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 아주 물렁물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니까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적어놨죠.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누구와?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아하, 아하.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났다라고 기어코 이거를 빌려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보여주시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무화과로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줬습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3장 21절입니다. 이건 역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그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가죽옷의 의미가 뭡니까? 신학자들이 여기는 다 멈춥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라. 장차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애를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 뭐예요? 예, 가인. 가인. 둘째가 누굽니까? 아벨.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이 소설을 썼잖아요. 누구의 후예? 예, 가인의 후예.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 보니까 다 가인의 후예라. 다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죄 덩어리라.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현이죠.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죄를 지고.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써 따먹은, 인생의 주인은 나라라고 해석을 하면서 따먹은 그 죄의 결과로서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드디어 죽입니다. 형이 아들을. 왜 죽입니까? 이게 이제 희한한 거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막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은 냉랭하게 하나님이 예배에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를 않는 거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막 받아주시는 거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습니다. 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 동생 어딨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의 피가 지금 나한테 막 호소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 뒷부분에 가면 아담이 다시 동침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셋이십니다. 그렇죠? 셋. 5장에 들어가면은 막 우리 그 조상들 나이가 900몇 살 나옵니다. 막 969살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한 얘기들 나옵니다. 근데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다 죽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죽고 족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쫙 깊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더러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제가 이 한탄하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 용어로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니까 한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걸 다 코로 숨쉬는 거는 다 쓸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6장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6장 8절 첫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But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죄가 많고 세상이 그렇게 죄악 냄새가 많고 사람들이 죄짓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데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러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러나를 잘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 시대가 그리고 얼마나 그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뭐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도 막 휩쓸려서 막 놀고 싶은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동산교회 교인들은 그러나 어떤 집사는 그러나 어떤 목사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섬기고 믿음 가지고 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막 찾아보니까 막 이런 추측 저런 추측 많이 했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이 한 몇 명 됩니까? 이걸 보니까 막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 막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가정 중에 구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지금 인류를 다스리는지를 그걸 보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 그럽니까? 방주. 방주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테바. 한번 따라하십니다. 테바. 테바. 요거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모세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막 갈대상자를 만들잖아요. 하여튼 어디든지 담아놓으면 구원받는 게 테바입니다. 그 갈대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여기 우리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방주를 할 때 이 방주가 테바라고 그랬습니다. 테바. 그래서 방주 크기는 우리 교회하고 뭐 전체 다 비교하면 조금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옆에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더라고. 지금 길이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40m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0.5m로 한 교회수를 계산하자 그러면 이게 150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넓이는 이게 옆으로는 우리 교회가 훨씬 크고 넓고 밑에 높이로는 여기 한 15m 되잖아요. 그렇죠? 방주의 크기가 15절이 나옵니다. 고가 30규빗, 높이가 그러면 15m. 우리 교회가 몇 m 되는지 모르겠어요. 15m는 안 되지 싶어요. 저 천장까지 하면 될란가? 누구 집에 이게 그 이렇게 찍소면 이거 거리 나오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 높이 한번 좀 이렇게 얼마인지 좀 그런 방주 크기하고 좀 재보게. 그것도 재밌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만들고는 뭐 동물들 다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인생들의 사는 날이 120년 되리라 그러니까 아마 120년 동안 만들었을 거다. 아니면 그 해석은 사람이 120년 동안 산다는 뜻이다. 학자들이 헷갈린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도 뭐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0년 동안 반주를 만들었다 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 방주로 다 들어가라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들어가라 그러죠?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있다가. 근데 7일 전에 완전히 싹 들어갑니다. 성경 7장을 보시면 7일 전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싹 다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동물들 뭐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런데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주야. 이때는 하나님께서 위에 하늘에는 물을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위에 있는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밑에 있는 땅에 있는 그 깊음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내려오고 해서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이 방주가 떠다니면서 코로 물고기 말고요. 코로 숨쉬는 건 다 죽고 방주 속에 타고 있는 그런 존재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까마귀 내보내고 또 비둘기 내보내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 지리답사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저기 그 우리 터키 가보시면은 감람나무가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은지 보시면요. 감람나무는 주로 다 산 밑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데 없습니다.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저 산 밑에까지 물이 빠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가서 방주문을 열고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8장 저 뒷부분은 보시면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0절.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예, 막 정식으로 모여가지고 막은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모여봐. 기도하고요. 우리 다 모여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노아가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는 자기들 식구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인류가 생긴다면 전부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세 가정만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앞으로 오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부 하나님 잘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물림 되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같이 고마운 게 없습니다. 왜요? 주변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 자녀가 똑같이 예수 잘 믿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생명을 구해줘서 나와서 뭐부터 드립니까? 예배부터 드립니다.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동물을 썼습니까? 정결한 그 동물들 조금 더 가지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21절 여호와께서 그 번제 드리는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보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남은 가정은 그 가정밖에 없는데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막 번제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다시는 인생들을 이렇게 물로는 벌하지 않겠다고 썰어버리지 않겠다고 이걸 썰어버리면 계속해서 썰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조금 이렇게 어느 날 보면 고집 부리고 어느 날 보면 막 싫다고 그러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 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9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뭐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9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1절은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뭐 저기 사람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건데요. 3절.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식물이 될지라. 천지를 만드실 때는 하루 만에 뭐 식물도 자라기도 하고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싹 쓸어버렸습니다. 싹 쓸어버리고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갓 올라오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도 올라올지 말지 뭐 땅이 희한하게 돼 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정결한 코셔급에 해당되는 그 동물들은 조금 더 씻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요? 식물이 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언제부터 사람이 육식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습니까? 뭐라 대답하면 되죠? 노아 홍수 후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양을 치고 양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벨. 아벨이 양을 쳤잖아요. 양 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뭐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못 먹는 건데? 못 먹는 건데? 이제 그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먹지는 않았지만은 제사에 쓰일 그런 제물로는 키웠을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사람들이 옷을 해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해서 고기는 먹지 않더라도 아마 키웠을 거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대충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단사코 하는 거를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쭉 내려와서 자기 할아버지들 가르치던 것 중에 어렴풋이 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벨이 아마 그것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고 언제부터 우리가 갈비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노아 홍수 후입니다. 노아 홍수 후. 이제 그렇게 해서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요? 피채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 있는 거는 안 먹죠. 그죠? 피는 싹 이렇게 빼내죠. 그리고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니까 피를 건강하게 하면 다 건강해지는 거겠죠? 지금 뭐 요즘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피 건강하면 우리 생명이 건강해진다고. 그런데 하여튼하고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뭐는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피 흘리면 반드시 그 피 흘린 자는 죽인다. 다른 사람 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약속을 특별히 언약이라 그러는데 어떤 거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고 어떤 거는 쌍방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건 쌍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해줄게. 이렇게 예수를 보낸다.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겁니다. 무슨 언약을 인간하고 맺습니까? 지금 이 물로 다 쓸었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는다. 다시는 내가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를 딱 갖다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예, 레인보우 무지개잖아요. 그게 이제 9절 보실래요? 내가 내 언약. 10절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언약을 같이 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약속인데 그 증거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12절 뒷부분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라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영원히 그건 내가 지킬 텐데 물론은 다시는 세상을 다 쓸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게 뭡니까? 그러면 13절 내가 무엇을요? 내 무지개를. 그게 무지개가 하나 걸리든 쌍무지개가 걸리든 전에 어디 갔더니 세 개가 막 걸려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와와와 그랬는데 그때는 성경 보시면 와와 해도 괜찮지만 꼭 기억하라. 뭐를요? 이 언약을. 그게 이제 나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뭐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15절, 16절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들 무지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가슴도 막 하고 차도 한잔하고 싶고 막 가슴도 열리고 하는데 그때 꼭 뭐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한 이 언약은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요? 기억하리니 다시는 그랬죠.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복은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기억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창조과학, 이것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분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까지 막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궁창에다 물을 어마어마하게 놔뒀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다 쏟아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 싹 다 쏟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나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통과해서 사람한테 올 수가 없었답니다. 과학자들 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층 자체가 물 위에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은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방울 같은 게 작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물, 하늘에 있는 물 다 쏟아져 내리고 땅에 있는 물 다 터져나오고 이래서 사람 싹 죽이고 난 뒤에 하늘에는 지금 같은 하늘이 되고 나서는 무지개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지개가 걸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뭐 하여튼 하고요. 이때는 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또 갖다 걸으시고 이건 나하고 너희 인간들하고 모든 이 땅의 생물들하고 하는 언약이다. 다시는 물로 쓸지 않겠다. 영원한 언약인데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를 걸었다고요? 예, 무지개를 갖다 걸었습니다. 이 사건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불이라고 그럽니다. 불이. 이 천체나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형질이 없어질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노아가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감람나무도 잘 되지만 포도도 이제 되기 시작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제가 문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노아 홍수 났을 때 사람이 몇 명이 살았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순진하게 두 명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아하고 노아 와이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노아한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 아들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예, 자기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섯,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해서 여덟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이 땅에 퍼지고 나서는 이 네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정이죠. 노아는 더 낫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정으로부터 이제 이 땅에 퍼지는데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 제가 지금 이 앞에 노아의 아들 세 명 이름이 나왔거든요. 한 번도 제가 안 물어봤는데, 성경 보지 말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마지가 이름이 뭐예요? 예, 샘. 우리가 샘족입니다. 샘. 유대인들 샘족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 함. 그 다음에? 예, 야벳. 함은 이렇게 가나안이라 그래서 흑인들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유럽이나 백인들 조상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이제, 노아가 20절. 뭐를 했습니까?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 심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따먹으면 될 텐데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요 포도에서 즙을 따서 요거 발효를 시키고 발효시킨 것을 조금 더 놔두면 알코올기가 돌고 하는 요런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21절. 포도 먹고 취하는 법 있어요? 포도 즙 먹고 취하는 법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놔둬야 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조금 더 놔뒀다가 그게 포도주가 됐습니다. 조금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마시니까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옷을 홀딱 벗고 어디 이제 주무세요. 근데 그걸 이제 함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그러면 가서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아버지 흉을 보고 막 그랬습니다. 두 형제한테. 그랬더니 두 형제가 이렇게 옷을 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고 또 안 보고 뒷걸음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가 이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도 빌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제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인사불성이 됐지만 아버지도 그런 상태지만 아버지를 부끄럽게 안 했습니다. 아주 욕되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 안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4절 노아가 술에서 깨서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작은 아들에게 저주를 이렇게 합니다. 그 참 이런 거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마이트는 저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 저주가 뭡니까? 가나안은 함의 자녀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뭐가 되더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26절 또 가로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되게 한다. 그러니까 샘과 야벳의 종으로서 그런 위치로서 함의 자녀는 살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노아는 죽고 10장으로 들어가면은 노아의 세 가정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우리가 이 족보를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꼭 봐야 되는 게 뭐 있나 그러면 8절.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중에 8절.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정치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고 가는지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영걸이라. 영걸을 영어 성경으로는 아주 전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싸움을 아주 잘하는데 아주 지략이 뛰어난 그런 전사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제 나라들을 조금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 보면은 그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니므롯은 함의 자녀입니다. 함의 자손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디요? 시날 땅에 어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의 바벨 잘 보십시오. 이걸 누가 다스렸습니까? 함의 자녀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땅입니다. 함의 땅. 이제 11장이 바벨탑이 나올 겁니다. 그 바벨탑을 샘족이 지었습니까? 야벳족이 지었습니까? 함족이 지었습니까? 그럴 때 누가 주동이 되어서 지었나 하면은 함족이 주동이 되어서 지었습니다. 함족이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신할 땅 바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면서 가만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들 소문에 듣기에 옛날에 홍수가 나서 뭐 다 망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1장이에요.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 32절 보면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열국 백성은 결국 어디에서 나뉘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다 분파됐습니까?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자손들.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족보를 하다가 굵게 하고는 11장 가면은 함의 자손들이 중심으로 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없애버립니다. 어떤 족보 얘기하다가 그 족보에 이런 족보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없애버리고 원 가지는 족보가 내려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함 자손이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해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그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규합해서 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한번 보시죠. 11장 아주 중요하고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함의 자손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할 땅 바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10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10장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장 10절 시작. 예, 그의 나라 누굽니까? 니므롯의 그 나라. 그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여기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뭘 규합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은 드디어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항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장. 그 당시만 해도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입니다. 온 땅에 뭐 왜냐하면 이 한 집안에서 그냥 쭉 흘러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신할 평지. 누가 다스리고 있는 데입니까? 니므롯이 다스려. 함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 서로 말하되 자 무엇을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 지역은 바위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바벨론 지역 있는 그 이라크 있는 지역에는 벽돌 굽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화로에도 굽고 태양빛에도 굽고 해가지고 벽돌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할 땅에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드디어 뭐를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무엇을 대신하여? 돌을 대신하여.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돌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역청이 뭡니까? 알잖아요. 이거 기름 있는 그게 검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검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이 난다 그러죠. 이 기름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비슷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게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그 사절은 네모를 치든지 잘 놓기를 바랍니다. 요게 인생들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늘 모이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이제 그겁니다. 4절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때 한번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싹 다 죽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도 내고 흩어지지도 않고 한번 쌓아보자. 그리고는 뭐 이거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을 드디어 짓기를 시작합니다.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거는 그냥 사람 의인화한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보시고는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지어지고 똘똘 뭉치면 이거 이 사람들이 이거 못 쓰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 내려가서 우리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케 하여 언어를 하나만 해도 사람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러면 서로 못 알아들어서 다 흩어질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에 관한 그 어떤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글들이 많습니다. 뭐 누가 지풀 달라 그랬더니 너 왔구나. 그리고는 다른 거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기빵망이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근데 언어 하나를 그럼 어떻게 그 언어를 다르게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그 언어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 있잖아요. 큰 덩어리로 언어를 흩으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조금 무리져서 의사소통만 되게. 이거 아시잖아요. 말 안 통하면 얼마나 이거 속상하고 이상한지.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요. 진짜 말이 속 시원하게 안 되면요. 그 암만 친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한다 쳐도 아주 잘 안 하는데 영어를 대충 하면요. 미국 사람하고 있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게 언어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딱 터지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살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언어 그룹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언어 그룹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움직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4절 잘 기억해야 되는 게 4절에 있는 11장 4절에 있는 게 12장 1절 있는 곳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12장 1절하고 2절하고 있는 곳에 와서. 그러니까 다시 11장으로 봅니다. 예. 언어를 혼잡케 하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그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성을 더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고학자들이 이 성터하고 이런 걸 다 찾았더라고요. 이게 맞지 싶다 그러면서 거의 확신들을 합니다.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바벨이라. 바벨은 원래 뜻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란하게 됐다는 거죠. 언어가 혼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떠했습니까?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면서 셈의 후예는 이러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떼낼 사람들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 이랬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 떼내버리고 원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셈 후손들 쭉 얘기합니다. 셈 후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26절로 가면요. 11장 26절.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낳았습니다. 드디어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 족장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이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죄를 짓기를 막 했잖아요. 벌써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막 그러면서 막 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더라고요. 이제 아브람 아버지는 데라라고 나와 있고 27절 보십시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고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브람은 사례하고 결혼했고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이제 11장인데 12장 들어가면 그 나오는 이름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부르시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도 다른 사람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름의 역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불러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12장은요, 우리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의외로 긴 것 같으면서도 잘 보면 짧고요. 짧은 것 같은데 이걸 늘리면 막 한정없이 늘어지고 그런 책입니다. 지금 우리 저 뒤에 시계가 9시 23분인데요. 25분에 시작한다 그래서 커피하고 이 타임을 45분까지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는 12장을 딱 우리 한 15분 만에 딱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참 피곤한 몸이지만 환절기라 또 몸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를 쓴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를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주님 잘 섬기다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또 때가 될 때마다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그 가정 통하여서 하늘 복 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우리는 또 이것도 먹고 우리 또 아름답게 또 미국 생활하며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봐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막 인류가 죄를 짓고 엎으시고 다시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식구들이 다시 퍼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뱀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 후레 쳐가지고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어느 가문을, 그럼 사람으로 치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가 할 때 12장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렀는 사람들을 유대인들도 자기들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도 뭐라 그러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아브라함 한번 보십니다. 이 12장은 연필이나 이런 거 있으면 표를 많이 해놓길 바랍니다. 11장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대를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그러는 그걸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는데 12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십니다. 11장은 사람 중심이고 12장은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불러 쓰시더라고. 불러서 아브라함이 잘난 게 있어서 불렀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보면 설명할 때 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떠나서 가랍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성경책이 익숙해가지고 이건 뭐 떠나가라 그러면 가지. 이 당시에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계산을 해내나면요 BC 2166년으로 계산합니다. 출애굽한 연도, 그다음에 저기 그 성전이 지어진 연도 이걸 역추적해서 아브라함이 몇 년도 생입니까? 그럴 때 BC 2166년생이라고 보수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BC 2166년에 야, 네, 너 떠나라. 네,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BC 지금 2100년이면 BC 22세기잖아요. BC 22세기잖아요. BC 22세기에는 어디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면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딱 씨족이나 부족이나 여기 다 뭉쳐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앵간해서 무슨 공을 세우지 않으면 다 같이 못 살게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 말씀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라 그러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럴 때 믿음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는 죽는데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가라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나는 그분만 붙든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러고는 무슨 약속을 줍니까? 2절도 네모를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아까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대를 쌓고 우리가 나왔는데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우리말은 내가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원문이나 영어나 모든 언어는 내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2절 내가를 다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일부러 내가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를 두 군데 더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 함의 자손들이 있는 땅에서 바벨탑을 쌓자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그들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문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있고 명품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정착해서 나이가 75살입니다. 이때가 75세 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너는 내 아비 친척 본토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가면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미련 곰퉁이 같은 이 아브라함이 그걸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뭡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일단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 저렇게 하면 저런 현상, 그거는 결과고요.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은 1차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한 표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하기가. 아브라함은 진짜 어려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을 때 떠나갔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2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쩌면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 우리 나로 치면요.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Y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여기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이름이 상대 아니어도 좋고 우리 이름이 안 해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불러서 우리는 미국 살면서 어디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을 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복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복의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복이잖아요.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거 복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복이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복이잖아요. 이게 다 복이에요. 세상 사람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하는 그걸 복으로 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 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러면 너는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거 많이 묵상하시고요. 많이 생각 많이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직장을 갔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도 막 같이 채워넣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으면 그게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영적인 거를 가득 채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도 아브라함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You shall be a blessing 그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 때문에 뭐 받는 사람들요? 복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덩어리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그 자체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지만은요, 그 영어 성경하고 원래 원문은 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You sh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shall이 의지 shall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복 받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 받아서 어떡하죠?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혜롭게 나눠주고 때로는 물질도 나눠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나눠주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뭐요? 조상.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걸어가는 샘플의 믿음의 길을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아, 그 믿는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전해줘야 되고, 이게 샘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역시 그렇게 해서 이제 3절 한번 보십시오. 참 신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분 뭐 저주할지 아니면 그분 다독다독해서 마음을 만져주실지 이건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저주를 하고 그런 거는 성경에 못 해놓게 했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복덩어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 저주하면 저주하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조차 갖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신앙생활은 뭡니까? 버릴 거를 딱 버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신앙은 양면이 있잖아요. 옛날 것도 갖고 불신자적인 것도 갖고 있으면서 신자적인 요소가 같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떼낼 거는 떼내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도 같이 갑니까? 롯도 같이 가는데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75세. 이때 아들 낳겠다는 약속이 나왔잖아요. 내 자손이 뭐 많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죠? 100세 때에 없습니다. 100세 때에. 그 중에 이스마일이라는 애를 하나 얻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입니다. 그때가 86. 하여튼 그 다음 또 가보십니다. 그래서 떠나가서 어떻게 갑니까?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도, 이라크 지도 이렇게 있다 치면요, 지금 제 쪽에서 그릴게요. 저쪽 성도님도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라크가 이렇게 있으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 우르입니다. 그리고 아부자하고 같이 저 위에 하란이라는 곳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0마일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 300마일을 식구들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고. 창세기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우리가 이 여행 일지를 썼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랬다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요? 가나안 땅. 그건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왜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메시아를. 예수를 보낼 땅입니다. 예수님 보낼 땅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간혹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막 원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는 없는 원망. 우리를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도 좀 하나님 몰고 안 가고 왜 그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건조한 땅, 비 안 오면 농사도 못 짓는 그 땅 왜 보냈습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지. 쿠웨이트 보냈으면 기름 파먹고 뭐 탱자탱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 땅에 보냈습니까? 답이 하나죠. 그 땅에 누가 오시기에? 메시아가 오시기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림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생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모래 광야 같은 데를 거쳐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갔습니까? 장차 한 2160 몇 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그 땅에 이제 갔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그때도 그때는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사이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신 성도들은 내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손이 없습니다. 나이는 76, 75인데 지금 어쩌면 더 됐을지 모르죠. 그 먼 여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단도 쌓고 이렇게 있으면서 자꾸 이제 사는 거를 넓혀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10절 이제 얼른 보겠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멸이 자기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정보를 쫙 풀어가지고 곡식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지금 찾습니다. 굉장히 기근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 당시의 애굽은 전 세계의 모든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어느 정도 예쁜지 저는 그림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예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애굽에 있는 관리들이나 누군가가 딱 보고 저 여자 우리 바로한테 바치면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잡아갈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들어가면 날 죽일 텐데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당신 오빠고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 그러자. 오누이라 그러자. 그러면 동생을 뺏어가면 처남이 됩니까? 처남 매부지간이 됩니까? 바로 하고 그러니까 날 잘해줄 거야. 그러고 갔는데 진짜로 뺏어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한번 보시 기근이 들어서 10절 뒷부분 기근이 심했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어떻다고요? 아리따문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게 고대사의 특징입니다. 저 여자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 남자 죽여버리죠. 그러면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내 목숨을 위해 가지고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러자. 그리고 갔더니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궁에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의 매부가 되는 겁니까? 천안 매부 되는 거죠. 일단 예예. 천안 매부 됐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잘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이렇게 뭐. 그래서 아브라함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자기 여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었습니다. 마음은 캥기죠, 그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용거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내렸습니까? 큰 재앙.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깨달을 만큼 이거 뭔가 잘못되네. Something wrong. 뭐지? 그리고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죠. 그렇죠?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데려가라. 이게 재앙 내릴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뒤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데려가라 그럽니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선물로 준 거 다 이거 챙겨가지고 쏙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뭐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상세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요. 그냥 고대 사회에서는 와이프 너무 예뻐도 남자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아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바까지도 모르면서 갔는데 이때는 쏙이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흔들리고요. 어떨 때는 사람 방법을 쓰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19절,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었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인가 어젠가 한국에서는 목사님 두 분이 칼 가지고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한 분은 중태 빠지고 막 그런 거 기사 보셨어요? 예, 뉴스 보셨구나.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럼 세상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잘 못 막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요? 얼마 전까지 커피가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들, 아 참, 차. 녹차나 이런 게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녹차 마시고, 집집마다 건강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보성하고 이런 데 가면 녹차 밭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지금은 한 3분의 1 이상이 그냥 녹차 따지를 못합니다. 그 사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녹차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커피 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보면 저도 서울 나가 봤더니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집에 오면 해주겠다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하니까 사람들이 녹차를 다 이제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니까 한번 휩쓸고 가면서 트렌드가 물고 가면요. 이게 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유행처럼 몰고 가면요, 이거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금 그런 시대를 막 지나갑니다. 옛날 30년, 40년 전에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막 철야 다니고 기도하고 하던 그거 막 그리워서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한번 지나가서 그거는 이제는 소수들이 모여서 이제 가능한 거죠. 이제 막 옛날같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역사 속에서 다시 되돌려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종교개혁과 같은 불을 한번 확 지르지 않는 한은 무슨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지금이. 막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서 지금은 신앙을 가진 소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자. 힘들어도 우리 나가보자. 왜 30년 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 드렸는데 피곤 안 한데 지금은 조금만 예배 드리면 피곤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갈 때는 진짜 믿음,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시고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신 후에는 하늘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잘 붙드시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교육 잘 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오래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이들 키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의 요단강도 겁없이 건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잠을 잘 때 피곤을 다 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내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